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방해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마지막 절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아니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는데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함께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야곱을 따라 창세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야곱의 이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꾸어 말하면 섭리라고도 하고요. 그 섭리라는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간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때에는 때론 그것이 방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혹은 간섭 혹은 그 방해에 의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에서 만났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사실 31장에서 만나는 야곱이나 또 31장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라반을 보면요, 두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20년 가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0년 가까이 시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까? 소위 클래스가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어린 시절에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니 교회도 다녔을 테고, 그죠? 기도도 했을 테고,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그 교육과 무관하게 본능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일했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 뛰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가나안을 떠나 있게 되었죠. 20년 동안 하란 땅에 지내면서 적어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면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철저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고 우리가 31장에서 보는 또 다른 인물 한 명 라반도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니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라반이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야곱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라반에게도 우리가 보는 43절 이전에 어젯밤에 그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야곱이나 라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골드 클래스 집안에서 자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집안, 아니 어쩌면 라반도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집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걸까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렇게 한번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바마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시죠? 적어도 그가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바마를 알지만 오바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그와 만나고 그를 체험하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관계를 가져야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했죠.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라반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늘 의문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깊어 갈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와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매주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깊어져가는 한 해로 우리 인생의 자리매김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방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블레셋으로, 그랄로. 이삭도 그랄로.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섭리, 방해가 무엇이었죠?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배운 게 이삭이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 됐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집스럽게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100배나 되는 소산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의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구하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눌러 주저앉아 살기를 택한 게 이삭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방해하셔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 것 다 놓고 나가게 하시죠. 이삭이 고이 돌아갔습니까? 부엘세바로 안 돌아갑니다. 모래땅 그랄에 다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모래땅은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이 사신다면 이전에 내게 준 그 복을 준 분이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모래에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저앉기를 또 그 욕망이 솟아나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비멜렉의 종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게 하시고 우물마저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밀려서 브엘세바로 돌아갔던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훈련을 통해 생각이 안 바뀌시면 늘 하나님은 마지막에 강제적으로 몰아내시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강제적으로 내어 몰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구간이요. 여러분은 지금 여갈 사두다 돌무지를 쌓고 서로가 평화의 협정을 하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이 모습을 보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방해입니다. 자,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먼저 저는 라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라반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라반도 훈련시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년 동일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대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3절은 라반이라는 사람의 사고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손주들도 내 자식이고 양도 내 것인데 특별히 야곱 네가 보는 것은 실은 다 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가십니까? 아니죠. 딸들은 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내 딸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내죠. 손주들은요. 어떻게 자기 자식입니까? 야곱이 낳은 아들인데. 하다못해 자기 딸들은 큰 지참금을 받고 보낸 거잖아요. 이미 야곱의 종살이를 통해 취해야 할 이득을 다 얻었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은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얻은 야곱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자기에게서부터 나갔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라반의 대사, 라반의 모습은 라반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한 출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혹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루터는 야고보서가 성경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의 말미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만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허망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아 너는 내일을 몰라. 왜냐하면 너는 안개기 때문이야.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고 내 의지대로 내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라반은 당연히 야곱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딸과 손주들이 자기가 주어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본질을 알 리 없기에 사람들은 자주 망각합니다.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여 그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그 교회는 한 몇 파 정도로 나뉘어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즐겁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아서 파가 나누어졌는데, 보통 파가 나누어져도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이 정도잖아요. 많이 나누어지면 한국교회에서 3파 정도로 보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 4파까지 나눠졌습니다. 성도가 수백 명도 아닌 교회인데 4파가 나뉘어졌다면 그 교회의 모양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복음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한파는 이름을 갖다 붙일 거가 없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져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문제 가운데 오늘 라반이 보여진 문제가 그들이 일으킨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분오열로 나누어진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바라시는 말씀의 핵심이었지,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사랑을 위해 교훈삼으라고 던져주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중심의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을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아케모네오, 이 단어의 뜻은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인사와 존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치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사람이 수고했어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아, 일을 참 잘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그에게 돌아가야 될 칭찬은 사실 내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더 들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저 사회 속에서 저러한 위치와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랐던 이유는 저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내가 학비를 대어 주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야. 모든 게 나의 공로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할 때 그 무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명예, 존중의 몫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무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라반의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례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다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익을 구하다라고 말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유익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우테스라는 말은 자기의 것, 그것만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기분만, 내 감정만 구한다. 남의 기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남의 감정은 헤아리지 않고 남들이 즐거운 자리 속에서도 표를 낸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상대방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감정이 어떠하든가 관계없이 말하는 겁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모습을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역으로 사랑은 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교회가 네 등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 언제든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말씀 앞에서 매주 또 수요일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수고를 드리지 않으면 욕망은 잡초보다 빠르게 자라서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정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도 손을 대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경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날마다 인식하며 우리의 표대된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라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4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그들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이런 말을 할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가해지던 훈련입니다. 야곱을 갈고 부수던 라반으로 하여금 행하셨던 그 모든 훈련이 지금 멈춘 겁니다. 물론 야곱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그 집에서 7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7년을 훈련받았는데 하나님 그분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묻는 야곱은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야곱이 다시 7년을 종살이를 선택해서 무려 14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14년의 훈련이 지나자 잠시 정신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던 차에 라반이 다시 품삯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땅에 주저앉아 사는 야곱에게 6년의 훈련이 다시 가해집니다. 20년 정도 훈련받으면 변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인생을 다듬으시기 위해 라반처럼 우리 인생의 교사들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반면교사로, 때로는 진면교사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교사들을 보내십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나 중심적으로 살려 하는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해임을 보시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도 애쓰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잘라내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버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피하면 야곱처럼 훈련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유하고 계신 교사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교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1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라반이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반이 물러나는 것, 1차 교육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교육이 기다리고 있죠. 에서. 그 에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린 듯 하지만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십니다. 자, 오늘 44절은 둘이 언약을 맺는 광경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평화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라반이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마치 그라엘과 블레셋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은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강해질 것은 뻔하고 강해지면 언제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지금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거죠. 45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조약이 체결되거든요. 라반은 그것을 여가의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여갈 사하두다 갈렛 이게 다 증거의 무더기 이렇습니다. 돌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돌처럼 우리가 신실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고백이 참 멋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 두 분이 여전히 신앙이 없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들은 하나님이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해의 제스처인 동시에 화목을 선언하는 경계선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 경계선은 인간적인 화목 이전에 신앙의 경계선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의 선을 그어두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에 두심으로 믿음의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그 나무가 그 나무 앞에 서면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존재임을,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넘지 말아야 할 이 경계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반복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야곱에게 아들들도 많이 생겼고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재산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 게 뻔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 야곱의 입장에서 뭐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 내면의 심리적 상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화목, 화친, 서로의 평화를 선언하는 경계선인 것 같지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스스로 그 선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자인 야곱이 거절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야곱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계선은요, 단순히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해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방해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방해를 가하신 모습이 머리에 언뜻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할 설교의 첫 서두를 한번 나누어 보고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싶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항상 끝까지 경청하십니다. 말을 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그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교회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자라고 말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 툭 치고 들어오셔서 내 아들의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해입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분이 전하기 위한 특별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을 방해하셨던 하나님,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완전하지 않음은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라면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실 테고 섭리, 간섭, 방해를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경계선을 보면서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은 우리의 삶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나님만을 향할 수밖에 없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방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멈춰 서라. 더 이상 전진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거두신 믿음의 경계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결단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라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라반의 모습, 라반의 말, 라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원망하고 또 오해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그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간섭, 방해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